오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상식에 관한 모순돼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그러한 해결책들을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고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이렇게 합리적인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평가해 보길 원합니다. 이제 먼저 그 이 개념을 정의해 보면요. 자유의지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보통 libertarian freedom이라고 말합니다. libertarian freedom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이 복숭아 티를 먹기로 했는데 복숭아 티를 먹기로 한 내 의지는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가 그냥 좋아서 먹는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펜을 들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것도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습관적인 게 아니라 내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없이 내 스스로가 결정해서 행동을 할 때 그걸 가르쳐 libertarian freedo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제3자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영향이 없이 자기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일을 하기로 혹은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 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 여러분 자유의지 갖고 계시죠? 네, 자유의지입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 다음에 예지라는 거는 foreknowledge라는 걸 하는데 foreknowledge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전지하시다. 전지하시다면 나의 현재와 또 과거와 혹은 미래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본성상 있어야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펜을 이렇게 들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 미리 아신다라는 겁니다. 쉬워요. 근데 이제 이걸 두 가지를 붙여놓으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할 거를 미리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말씀 좀 드릴까. 그다음 신학적 결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론은 운명론과 다릅니다. 신학적 결정론은요, 인간의 행동이 자유의지로 일어나지만 그 배후에는 인격적인 신의 섭리가 이미 원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로 이렇게 가지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고 내게 어떤 부모와 가정과 교육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도록 만든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건 결정론이라고 해요. 결정론. 이거는 뭡니까? 인격적인 원인이 그 뒤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의 어떤 원인의 배후에는 초자연적인 어떤 섭리가 그 뒤에 있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결정론이에요. 이거는 숙명론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기독교는 숙명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때 기독교는 숙명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숙명론은 뭐냐면 이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의 행동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알고 있는 행동 바깥을 벗어나서는 결코 다른 걸 할 수 없다. 이미 뭐예요?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강의하기로 태초 전부터 결정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강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숙명론입니다. 내가 작가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작가의 길을 가지 않고는 다른 길을 할 수 없었다. 혹은 내가 작가를 그만두지 않고는 다른 길을 할 수 없었다라고 믿는 게 숙명론이에요. 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그런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뭐 이렇게 믿는 거. 내가 혹은 전생에 어떠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떠어떠해 하다. 그러니까 이런 운명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이미 정해진 길을 가지 않고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믿는 것이 숙명론입니다. 필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라는 말로 합니다. 그 다음에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예정론은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다 썼냐면 구분을 좀 하시려고. 예정론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결정론과 숙명론과 예정론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강의를 하면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신학적 숙명론의 문제 제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숙명론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아침에 복숭아 차를 먹지 않고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복숭아 티를 먹을 거를 미리 알고 계셨다면 내가 복숭아 티를 먹지 않고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복숭아 티를 마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학적 숙명론이에요. 한번 보죠. 그 논증을 한번 봅시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왜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게 숙명론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좀 A부터 H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한 본질적인 속성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은 전지는 필연적인 진리이다. 맞습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잘못된 명제를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참 명제를 믿는다. True proposition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거짓 신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 신념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거짓 신념을 가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거는 그대로 일어나는 거를 믿는 거예요. 진리만을 믿는 거예요. 진실된 것을, 진실된 어떤 현상만을 믿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할 때는 불확실한 거를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파란색 펜인데 뚜껑을 열고 써봤더니 이게 알맹이가 까만색이어서 까만색으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겉만 보고서는 파란색 펜이라고 알지만 믿지만 실제로는 까만색 펜이잖아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까만색 펜이라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명제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거짓 명제를 알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죠. 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D까지 한번 가봅시다. 과거에 일어난 사실은 바꿀 수 없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예전에 헤어진 애인하고 같이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과거에 일어난 이미 지나간 사건은 내가 이거를 다 마셔버린 이 사건은 티를 다 마셔버린 사건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뭐 끄집어내갖고 다시 채워놔도 이거는 이미 다 한번 걸러지고 소화가 되고, 그러니까 한번 지나간 뭐라 그러죠? 옛날에 그 탈레스라는 사람이 그랬나요? 한번 그 물에 똑같은 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변경 불가능하다.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논증을 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자, 2부터 보죠. 하나님이 내가 아침에 복숭아 티를 마실 거를 안다는 사실은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시간이 있기 전부터 아셨다라는 거죠. 그건 과거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걸 행동하기 전에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먹기 전에 아셨다면 이걸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복숭아 티를 마시기로 아신 그 하나님의 지식은 참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먹지 않고는 내가 다른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F를 보시죠. 하나님의 선지식이 내가 어떻게 복숭아 티를 마실 거를 미리 안다는 그 사실이 과거의 사건이라면 미래는 가변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하지 않고는 다른 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앞으로 할 일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면 그대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그대로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유의지대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자유의지가 없게 된다. 이것이 이 신학적 숙명론의 논쟁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신학적 숙명론은 하나님을 시간이라는 한계 가운데 제한시키나요?
시간이라는 한계 가운데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라는 그 캐테고리를 뭐라고 볼까요? 두 가지 다 보는 거예요. 시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신학적 숙명론이 A 이론에서 보는 신학적 숙명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B 이론에서 보는 신학적 숙명론. 그러니까 A 이론이든 B 이론이든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B 이론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과거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A, B를 모르시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A 이론, B 이론은. 어쨌든 간사님 설명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는 시간의 이론에 관계없이 신학적 숙명론은 과거를 사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과거의 사실을 바꿀 수 없다. 자, 여기 이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아 그렇구나, 나한테 자유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오류가 여기 논증에 오류가 이게 분석 철학의 힘이에요. 분석 철학은 사람을 이렇게 막 이래갖고 맞게 들리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따져봐야 이렇게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 보죠. 첫 번째 오류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주체, 내가 오늘 아침에 복숭아 티를 먹을 거를 안다는 사실은 내가 복숭아 티를 먹어야 된다 라는 그런 행동의 뭐예요? 행동의 필연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복숭아 티를 먹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자유의지로 먹은 거잖아요. 근데 나로 하여금 이거를 먹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안다는 거지. 자, 이게 이제 necessity of inference, 그러니까 유추의 필연성과 necessity of consequence, 결과의 필연성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여기 제가 도표를 그렸는데요. 네, 오늘 거는 빵을 먹었다 그랬는데, 자 보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아침에 복숭아 티를 마실 것을 아신다 라는 거죠. 그쵸? 이 사실은 여기 이제 필연적이다, necessary라는 마크예요.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쵸? 하나님이 내가 오늘 아침에 복숭아 티를 먹을 거를 알고 계십니까? Yes. 그리고 그건 필연적인 사실이니까 Yes. 이게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논증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오늘 먹을 거를 알고 계신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하나님이 내가 P라는 명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복숭아를 먹을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 그러므로 나는 오늘 뭐예요? 복숭아 티를 반드시 먹어야만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반드시 복숭아 티를 먹어야만 한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여기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복숭아를 먹을 것을 아셔야 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죠? 아셔야만 한다. 이건 말이 안 돼. 아신다. 그냥 피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복숭아 티를 마실 것을 아신다라는 것과 내가 오늘 그렇다면 복숭아 티를 먹어야만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오늘 복숭아 티를 마셔야 될 것을 아셔야만 한다. 누가 하나님은 그걸 아셔야 하게 만드냐는 거죠. 하나님 그건 자유의지로 아시는 거니까 여기는 필연성이 붙지가 않습니다. 이 전체 명제는 필연성이 붙어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복숭아 티를 마실 걸 아시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라는 건 필연성이 붙지만 하나님이 내가 오늘 그 이거를 이 복숭아 티를 먹어야만 할 것을 아셔야만 하는 필연성은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아시는 거기 때문에.
필연성이 뭡니까?
필연성이라는 건요, 내가 이거를 하지 않고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복숭아 티를 먹지 않고는 다른 것을 하실 수 없습니까?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하실 수 있는 분, 다른 것도 아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안 붙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반드시 복숭아 티를 먹어야만 한다. 내가 반드시 복숭아 티를 먹어야만 한다. 라는 필연성도 붙인다는 겁니다. 그 밑에를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아침 빵을 먹을 것을 아신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근데 여기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빵을 아침에 필연적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붙이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아침 빵을 먹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과거의 사건이 인과적이 아닌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침에 빵을 먹을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내가 오늘 그것 때문에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그때 얘기해드렸죠. 예? 그 등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등대 위에 올라가서 배가 앞으로 배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보는데 이 배가 어디로 갈지를 안다. 그래서 지금 배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암초가 있고 배가 피해 갈 걸 안다는 거죠. 위에 보이는 위에 있는 사람은. 근데 이 배가 어디로 갈 걸 안다고 해서 이 배가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학적 오류죠. 이거는 성경적 혹은 인격적 신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숙명론이라는 건요, 인격적인 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어떤 그, 이, 대화와 반응의 관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혹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 변화 가능한 사실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혹은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 개념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제너의 파라닥 제너의 파라닥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신다고 제가 믿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거북이가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 다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다 아십니까? 토끼와 거북이에서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
거북이 얘기에서? 거북이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 거북이가 이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북이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토끼가 어떻게 그래야 되지? 토끼가 토끼 맞습니까? 토끼가 잠에 깼어요. 그래서 이 거북이를 쫓아가려 했는데 너무 이제 늦었다라는 거죠 이미 여기 정지선에 다 왔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보통 우리가 보면 토끼하고 거북이가 있는데 누가 빠릅니까? 토끼가 빠르죠. 토끼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거북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제너의 패러독스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잘 들어보시죠. 토끼가 이제 거북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요만큼 가잖아요. 그쵸? 예? 네? 요만큼 가죠? 여기서 요만큼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북이는 어떻게 할까요? 느리긴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북이하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이제 간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만한 간격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그려봅시다. 그럼 거북이가 요만큼을 갔어요. 아, 토끼가 더 많이 갔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북이도 요만큼 움직였겠죠? 예? 그러면 또 다시 거기가 요만큼 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요만큼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계속 가다 보면요. 계속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요거와 요거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만나야 되잖아요. 네? 만나야 되는데 이거와 이게 사이는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계속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금이라도 이거와 이거 사이의 간격은 뭡니까?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토끼가 거북이를 앞설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북이가 움직이는 것만큼 어떻습니까? 아, 토끼가 움직이는 것만큼 거북이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 사이에는 여기 이건 뭘까요? 무한의 점으로 이루어진 게 지금 선이잖아요. 예? 이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자면 이게 무한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는 무한정으로 지금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아무리 열심히 가려고 해도 거북이는 항상 어느 정도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절대로 토끼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논리적으로. 이게 제노의 패러독스예요. 맞습니다. 그 제로라는 개념 때문에. 제로라는 것이 무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볼펜이, 그것도 똑같은 얘기죠. 운동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볼펜이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볼펜과 이 땅 지점에 그 중간 지점이 반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반까지 왔어요. 이 중간에 또 반까지 왔어요. 또 반까지 왔어요. 계속 가는데, 가긴 가는데는 땅이라는 지점과 이 볼펜의 끝이라는 이 지점은 무한정으로 있다는 겁니다. 여기요. 무한대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는 무한이라는 것이 여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볼펜은 절대로 땅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토끼는 절대로 뭘까? 거북이를 앞설 수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패러독스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거 패러독스예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운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때요? 토끼가 거북이를 앞서가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 숙명론이라는 것이요. 만약에 이렇게 존재한다면, 예? 이런 제너의 패러독스론 존재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 현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지금 쓰는 현상적인 사실이에요. 운동처럼. 예? 토끼가 거북이를 앞설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학적 숙명론도 이 제너의 패러독스처럼 논증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실제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니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역설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지론이 있건 없건 간에 자유의지 현상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건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운동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절대로 볼펜이 땅에 떨어지지 않거나 토끼가 거북이를 앞설 수 없거나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학적 숙명론의 오류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병존 불가능한 자들이라는 사람들, incompatibles라는 사람들인데,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지라는 거는 그 개념 자체가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제한되어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제한되어야 된다. 이게 병존 불가능하다. 라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존재할 수 없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똑같이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유지 100%, 인간의,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주권 100%.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병존 가능한 사람들. compatible 하다. 이런 말이죠. 두 개가 다 서로 양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양립하지 않는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사람들의 논증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지나 인간의 자유지 중 한쪽이 없거나 불균형하다라는 이론들이에요. 첫 번째 논증은 아주 우리가 보통 보수적인 신학에서 배우는 인간에게는 완벽한 자유지가 없다라는 그러한 논증입니다. 완전한 자유지라는 개념은 근대 이후의 철학자들이 고안하는 개념일 뿐이다. 동서양의 여러 숙명론이나 결정론적 예정론자 같은 사람들, 특히 저나튼 에드워즈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이걸 믿었어요. 요즘 밴쿠버인가요? 거기에 있는 폴 헬름이라는 기독교 철학자도 이걸 믿어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권적으로 섭리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까 말한 Libertarian Freedom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논증을 한번 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완벽한 예제를 가진 전능하십니다. 이거 인정하죠.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고 동시에 타락한 존재이다라는 거죠. 3번, 타락은 인간의 자유주의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었다. 4번,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자율적인 존재, 완벽한 자유의지와 능력을 지닌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만 운행되게 되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평가를 해보면 신학적으로 타당한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정론 등 철학적 결정론을 세우는 기초가 되고요. 근데 철학적으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변호할 수 있을 만한 논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리버테리언 프리덤, 그러니까 어떤 제3의 인과적인 내, 나 말고 제3의 인과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그런 리버테리언 프리덤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변호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지가 병존할 수 없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예 없애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지가 있는 걸 봐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인간의 자유지가 있다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 위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신론자들이 이 논증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요즘 들어서 기독교 신학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열린신론이라는 강좌입니다. 열린신론이라는 이론이에요. 열린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를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픈 페이지면 오픈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도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논증을 한번 보죠. 첫째, 하나님의 예지는 미래의 모든 사건에 대한 참 명제를 의미한다. 우리 맞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미래에 진실이 일어날 것을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그 숙명론 논증처럼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니까 모든 인간이 다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도 존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있다라는 거는 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래의 사건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것이 성경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럼 미래의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래의 사건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논증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막을 잘 짜맞춰놨는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런 거 읽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로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아시고 맞는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담이나 하와나 인간이 죄를 지을 거를 모르셨다라는 얘기냐? 후회했다라는 것이. 후회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미래를 알지 못하고 해서 그것이 예측이 벗어나서 잘못됐을 때 그걸 우리가 후회한다 그러네요. 후회. 뒤에 일어난 사건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후회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들 혹은 예수님이 놀라는 사건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 놀라시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그 누구였죠?
백부장.
예예.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예수님이 몰랐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 의하면, 이 열린 신론자들에 의하면 그런 가능성들,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거, 예수님이 놀라시거나 몰랐다는 어떤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뭐 그 미래는 모른다라는 그런 인정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하신다. 알지 않기로 작정하신다.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시간의 이론을 믿을 때 역동적인 시간의 이론, A 시간의 이론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과 시간 속에서 계속 밀접하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미래를 알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미래 알지 못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래를 알지 못하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지와 인간의 자유지와는 공존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앞에 A로는 조나단 에드워드나 허헨 같은 사람들은 인간에게 자유지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믿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이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쪽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게 더 성경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평가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요, 반쪽 진리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말의 정의를 바꾼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 할 때는 이 사람들의 얘기로는 이 전지전능이란 개념 자체가 헬라 개념이다. 그리스 철학의 개념이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면 전지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시간 이론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 이론에는 여기 이천성 선생님 그 시간과 그 하나님이란 그 강의를 들으셨죠 벌써? 네. 네. 그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A 테어리하고 B 테어리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냐? A 테어리는 보통 다이내믹 테어리라고 해요. 시간이 흐른다라는 거죠. 흐른다. 시간은 방향이 있고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미래로부터 거꾸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부터 현재를 지나서 과거로 흐른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은 뭐라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절대 불가능한 사건이야. 불변한 사건이야. 하나님도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거는 흘러가 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미래에서 과거로 흐른다. 방향성이 있고 흐른다. 다이내믹이라 그래요. 예? 다이내믹. B로는 뭡니까? B로는 정적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형이상학적으로 시간을 얘기할 때 정적이라는 말은 시간이 안 흐른다라는 말하고도 착각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달팽이 보셨습니까? 달팽이 요리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달팽이 아니고 그냥 번데기라고 합시다. 번데기가 낫겠네. 번데기가 보면 이렇게 주름이 잡혀있잖아요. 번데기 보면 이렇게 주름이 잡혀있는데 이 주름 잡힌 거를 슬라이스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슬라이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수히 많은 이런 슬라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 그래. 번데기가 좀 그런다. 어쨌든 뭐 그 번데기밖에 좋은 예화가 없어서 그러니까 번데기를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면 이렇게 썰면은요 무수히 많은 이런 조각들이 나오죠. 시간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이 내가 나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기였을 때 있고 예? 애기였을 때 요만했다는 거죠. 이게 점점 커져서 이렇게 되고 점점 커져서 이렇게 되고 결혼할 때쯤 돼서 이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이 아기였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기였을 때부터 내가 지금 성인이 돼서 나이 돼서 죽을 때까지 이 모든 뭐예요? 존재가 슬라이스처럼 이렇게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슬라이스처럼. 예? 그게 다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요렇게 하는 게 요렇게 하는 것과 요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영화 볼 때 필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필름이 한 컷 이렇게 가잖아요. 예? 이렇게 컷 가잖아요. 필름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간도 그런 슬라이스들의 집합체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흐르는 게 없어요. 흐르는 게 없고 뭐만 존재합니까? 이 시간이라는 거는 앞과 뒤만 존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형이상학적으로 시간은 현재, 과거, 미래가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선상이에요. 그래서 앞과 뒤만 있지 과거와 미래, 그러니까 흐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잡는 사건은, 예? 이걸 잡는 사건은 이거를 잡기 전에와 잡은 다음에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거지. 이게 내가 잡으러 갈 때 이렇게 잡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잡는다라는 것은 잡기 전과 잡은 다음에 그 사이에 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시간 이론이에요. 이거를 그 예를 한번 더 들어드리면 A시간 이론은요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음악이라는 그 뮤직 있잖아요. 악보가 있잖아요. 악보를 이렇게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멜로디가 나오잖아요. 예?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멜로디가 A시간 이론에서는 멜로디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A시간 이론에서는 멜로디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게 돼요. 현상적으로. 근데 B시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악보라는 것만, 예? 악보라는 것만 보면은 A시간하고 똑같은데 B시간은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뭐예요? 한 형이상학적인 틀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따따
예. 따따따따 이게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하나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멜로디가 그래서 이제 A 시간 이론자들이 이 B 시간 이론자들이 반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다. 소리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걸 예를 들면 B A 이론이 맞다라는 거죠. B 이론에 의하면 라라라라라라 이런 멜로디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앞과 뒤만 있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똑같다면 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똑같은 존재론적인 어떤 그 틀 위에 있다면 라라라라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는 거에 다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그 A이론과 B이론이 왜 중요한지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병정 가능자들 예를 들어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요, 미래 명주의 불확정성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예? 내가 아침에 복숭아 티를 먹는다는 사실은 미래에 관한 사실이라는 거죠. 미래에 관한 사실은 예스와 노를 판가름을 아직 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미래에 관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지식을 참과 거짓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진리성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자, 진리성은 일어난 사건에만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어난 사건을 봤을 때 그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지. 내가 아침에, 내가 오늘 점심에 국수를 먹을 것이다. 이 명제가 참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 일어난 사건은 진리성을 갖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것은 참 거짓을 농할 수 없는 명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지와 인간의 자유지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논리적으로 아리스텔레는 미래 사건에 대한 명제적 진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지의 신학적 확실성을 강조시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인간처럼 잘못된 명제를, 미래의 사건에 대한 잘못된 명제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미래의 명제가 진리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약한 논증이야. 약한 논증이라. 그러니까 말은 되지만 논증이라면 약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 더하기 3은 과거에도 사실이었습니까? 과거에도 진실이었고 지금도 진리고 앞으로도 진리일까요? 앞으로도 진리죠. 이런 추상 명제 같은 거는 어느 세계를 가던 가능한 세계에서 다 2 더하기 3은 5라는 것이 진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2 더하기 3이 내일도 사실이라 내일도 사실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진리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숙명론 자체는 피할 수 있지만 신학적 숙명론, 즉 하나님의 개념을 전제로 하는 숙명론을 피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이 논증이 이제 무시간적인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해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이 생각을 조금 한 신앙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해결책을 말할 때 이 시간을 말하는 게 많아요. 이거는 아퀴나스하고 보헤테우스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해서 아퀴나스가 믿었던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거 뭐냐면 무시간적인 하나님. 여기 말하는 비라는 거죠. 비. 하나님은 시간을 보세요. 창조하신 분으로 시간의 변화를 겪지 않는다. 하나님 지금 여기 밖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시간의 밖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뭘까요? 다 현재, 과거, 미래가 뭘까요? 다 현재라는 거예요. 다 한 동일한 선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과 내가 믿은 후에도 다 하나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명제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에게 영원한 현재적 사건이다. 인간의 모든 자유지한 결정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자유지대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정말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고 인간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지를 써서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그거를 밖에서 영원한 현재가 진행되는 것처럼 한 번에 다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현재, 과거, 미래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가요. 미래에서 현재를 지나서 과거로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 미래, 뭐죠? 미래, 현재, 과거가 다 한 관점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지에는, 예지와 인간의 자유지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다. 이 해결책은요, 비시간이론, 시간이 흐름이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라는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 연속체, 이게 연속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 이론을 전제로 해야 성립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해결은 됐는데 인간의 자유지와 하나님의 예지에 대한 그 논리적 무슨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요 시간 속에 개입하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시간 속에 개입하실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금 A 시간으로 흐르고 있는데 인간이 지금 여기서 시간 속에 있는데 하나님 시간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속으로 가실 수가 없어요. 시간을 창조하시긴 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시간을 직접 체험하시는 분으로 묘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혹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 여러분 그 A 포럼에 가면 이제 종철 씨하고 저하고 이제 논쟁을 한 게 있는데 이 B 시간 이론을 믿는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것도 미리 아시고 결과도 미리 어떻게 아시고 그걸 다 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미리 기도할 거를 다 알고 계시고 미리 방법도 예비해 놓으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B시간 이론에 의하면 A시간은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느끼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A시간 이론에 그러나 B시간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B시간 이론은 이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그 매 시간마다 반응을 보는 인터랙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B시간 이론은.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느끼는 인투이션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미래에서 과거로 흐른다 혹은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 없다라는 형이상학적인 직관을 B시간 이론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캄의 해결책도 있습니다. Occam's Way Out이라고 했네요. 이건 이제 Hard Factor하고 Soft Factor로 나는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미래를 안다는 그 사실은 완전히 정해진 변할 수 없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Soft Factor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사건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hard fact가 아니라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그 중간 지식을 넘어가면서 설명하는 게 더 낫겠네요. 여긴 지나가고요. 요즘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 지식이라는 겁니다. 중간 지식이. 몰리나의 이론이에요. 몰리나의 이론은 middle knowledge 뭐냐면 중간 지식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을 어떻게 할지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것과 이쪽으로 이렇게 할 거를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간 지식으로. 그게 이제 중간 지식 이론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째,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총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필연적인 지식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중에 가능계라 그래요. Possible world. 내가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릴 사건과 빨간색으로 그림 그릴 사건이 있다라고 보자는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이 모든 지식을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금의 현상처럼 창조하실 그 세계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없이 다른 외계인을 써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짓고 영원히 아담과 하와만 살게 되는 그런 세계도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있죠.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에 복숭아 티를 먹고 계시고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내가 복숭아 티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커피를 마신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커피가 아니라 그냥 빵만 먹고 물만 마신다, 주스를 마신다, 네? 모든 가능한 세계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간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하실까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경창되는 그러한 세계를 창조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명령을 하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라는 세계를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이게 중간 지식이에요. 중간 지식.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침에 복숭아 타치를 마시고 커피를 먹고 주스를 먹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 복숭아 티를 먹을 거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무슨 말이 되냐면, 내가 아침에 복숭아 티를 안 먹고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렌지 주스를 먹는다. 오렌지 주스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먹는 걸로. 그러니까
중간 지식하고 섭리하고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가능한 지식 가운데 이 중에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특정한 것을.
예, 특정한 것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는 이미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이 중에 아무거나 다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중에 어떤 것들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오렌지 주스를 안 먹고 복숭아 티를 마셨다면 하나님은 오렌지 주스 중에 복숭아 티를 마실 거를 이미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네?
누가 먼저냐고요?
글쎄요. 이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지식이 먼저죠.
하나님 먼저.
예.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모든 가능한 그.
어떤 걸
다. 어떤 거라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 지금 결정되는 상태예요, 여기 안에. 이 중에 어떤 걸 해도 다 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 어떤 걸 결정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이 안에 결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중간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전체 필연적으로 일어난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할 만한, 우리가 먹을 만한, 혹은 우리가 저지를 만한 그런 가능한 세계에 대한 지식도 다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가능한, 이런 가능한 지식을 가지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의 자유지가 어떤 걸 해도 어떤 인간의 자유지로 할 수 있는 어떤 무한한 옵션도 하나님한테는
모든 팩터를 다 예. 아시고 그걸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그 선택
아니요 마련해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할 수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고 반역을 할 수 있고 인간의 모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 자체 보세요. 모든 가능성에서 다 알고 계신다면 그 중에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간의 자유지로 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서 다 알고 있다면 그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컴퓨터 칩을 보면 모든 가능성 있는 것들을 함수를 해갖고 만들어서 하나의 뭐예요? 뭐 그래픽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세상의 인구와 모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유지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변수를 다 종합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오렌지를 먹을지 커피를 마실지 복숭아채를 네. 마실지 이리 다 알고 내가 내 인성으로 내 성격으로 혹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할지를 알고 계시네. 아까 그랬잖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걸 하도록 만들진 않는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복숭아 홍차를 마시기로 결정한 그 상황들을 이제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 미리 태초 전부터 이런 가능성들을 다 커피를 마시는 내 세계가 있잖아요. 가능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걸 택하지 않으시고 복숭아 홍차를 티를 마실 그 가능성을 가능성 있는 세계를 택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지와 인간의 자유의지는 논리적 모순이 아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가면 됩니다. 논리적 모순이 아니다. 이렇게 논증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람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두 번째는 결정론적 예정론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병정 가능자들은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동시에 양립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은요, 시간 이론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 이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이론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자기 이론들을 구성한다라는 것을 알면 되고요. 성경적이며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시간 바깥에 계시면서 동시에 시간 속에서 이렇게 개입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이런 게 가능하냐는 거죠. 시간 바깥에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냐? 그거는 여전히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지와 인간의 자유지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의 경외를 느끼게 하며 인간의 자유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